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당시에 2년을 넘게 머물렀던 지역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 날마다 회당과 두란노 서원을 찾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모든 사역의 현장이 바울에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지만 2년을 넘게 복음으로 교제했던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3차 전도여행의 종착지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바로 전 바울은 굳이 사람을 에베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당시 그가 머물고 있던 밀레도라는 곳으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 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리더였던 장로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를 간곡히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합니다. 누가는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들은 서로를 부여안고 울며 석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성령님께서 미리 예견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에 의해 붙잡혀 로마로 후송되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로마의 옥중의 시간들은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랜 육신의 고통 속에서 어쩌면 그의 영혼도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낭보가 전해집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도 간의 사랑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가 쓴 메시지라는 책에서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주인 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 서로를 향한 넘쳐흐르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그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성도 간에 넘쳐흐르는 아가페의 사랑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먼저 이해하고 그 수직적인 관계는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는 수평적인 관계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수직과 수평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옥중에서 들었을 때 얼마나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그칠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독교의 핵심인 믿음과 사랑이 넘쳐나는 에베소 교회에 무엇이 더 필요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가 여기서 끝나면 더없이 멋진 마무리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더불어서 저의 설교도 여기서 마무리하면 우리 교우님들이 참 행복해 하시겠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의 메시지도 이어질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감사를 넘어 그들을 위한 또 다른 간구의 기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에베소 교회에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의 실체들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직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시작하지 않고서는 드러낼 수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간구했던 것은 그들이 한 번도 받지 못한 성령을 받게 해달라거나 또 다른 성령, 세컨 블레싱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미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매일마다 새롭게 그들을 조명해 주셔서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아직 누리지 못했던 복의 실체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길고 영적인 체험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도 우리가 매일마다 겸손하게 성령님께 무릎 꿇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더 깊은 물로 나아가라고 요구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의 모습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은 물,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더욱더 목말라 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 동안 49명의 교우님들과 함께 몽골로 의료 단기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저를 포함한 50명의 단원들은 4개조로 나누어서 아침마다 빌립보서를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지금까지도 저의 그룹에 속해 있던 한 권사님께서 나눠주셨던 그 나눔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권사님은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인품과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봉사기간 내내 그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침 나눔에서 그분의 입에서 뜻밖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 고백은 이렇습니다. 언젠간 주님 앞에 당신이 설 텐데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께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백은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오랫동안 해온 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그분의 위엄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루를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미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었지만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그들이 아직 알지 못했던 신령한 복들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에베소 교회에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18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먼저 바울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세신자반에서 배워서 아시겠지만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란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여전히 속해 있지만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논리, 영혼의 것을 가치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갈등과 번뇌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돈을 숭배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맘모니즘의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비움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당신이 곧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라고 부추기는 인본주의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가치나 진리가 없으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상대주의적인 조류 속에서 절대 진리인 말씀만을 부여잡고 사는 것은 때로는 왕따를 각오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우리의 영과 마음을 흐리게 할 요소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치열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3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바울은 죄로 인해서 부패되고 왜곡된 이 세상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당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 바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조차도 탄식하고 있다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하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사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까? 이 고백의 말을 듣는 우리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대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정도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탄식하는 것으로, 푸념하는 것으로 그의 말을 끝내지 않습니다. 8장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탄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자될 것, 몸의 속량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그날까지 여전히 우리는 사망의 몸, 육신의 몸을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육신의 몸이 속량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육신의 몸 가운데 갈등하고 번뇌하고 했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내려놓는 완전한 회복의 날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날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이 완전한 평화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어놀 수 있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날입니다. 이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 지금 이 순간 세상의 조류에 역행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죄의 유혹 가운데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갈등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서 맛볼 그 영광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이 싸움이 지금 우리에게는 고난이겠지만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고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의 면류관으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성령으로 인해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18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후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 에베소 교회를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성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의 생명을 받은 자가 성도가 아닙니까? 성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풍성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성도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이 풍성함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구절을 놓고 참 오랜 시간 동안 씨름했습니다. 많은 참고 도서를 주쳐보기도 했고 주석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의 문을 밝혀주셨습니다. 저 나름대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 풍성함은 바로 성령의 열매이다.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는 왠지 모를 부담감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 이 열매를 맺어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부담감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열매를 맺어내는 데 있어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매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맺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 안에 이미 허락된 이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코 우리가 맺어내야 하는 부담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열매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풍요함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열매들이 나무에 주렁주렁 맺히게 되면 그 나무는 덧없이 풍성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들을 이 성도의 삶에서 맺혀지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근거 없이 자신을 욕하는, 비방하는 사람을 사랑의 열매로 덮어보십시오.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희락 가운데 감사해 보십시오.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후욕하는 자들에게 먼저 화평의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런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들은 억지로 지켜내는 데서 오는 부담감이나 피로감이 아니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짧은 식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를 포함한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영광의 풍요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이 풍성함에 대해서 항상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이 풍요함을 넉넉히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이에 대해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풍요함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님 가운데 이호훈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911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나셔서 1941년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대전 감리교 신학교 현 목원대학교입니다. 이대 학장을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평소 그를 알고 지냈던 분들은 이 목사님의 얼굴에서는 항상 기쁨이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사랑을 베풀 줄 아셨던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작사한 두 곡의 찬송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그 곡 중에 한 곡 중에 한 곡이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예수의 생명을 얻고 보니 그 사랑이 목사님의 삶 속에서 해와 같이 빛나고 있다라고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생명을 얻고 나니까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 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목사님의 고백과 같이 원수가 친구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깨닫기를 원하는 그것은 성도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깨닫기를 원했던 마지막은 성도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앞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든지 이 세상에 휩쓸려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나갈 때 그 초점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데 맞춰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능력 안에서 어떠한 인생의 장애물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바로 이 능력을 보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20절을 보겠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가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다라는 것은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파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권세를 이기신, 죄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가 곧 우리의 권세가 되고 그분의 능력이 곧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 험난한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싸워서 이겨낼 힘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런데 사망을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파하신 주님의 능력이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22절부터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 아래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 가득한 모임입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능력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넉넉히 삶을 살아나갈 때 그 어떠한 세상의 조류로도 역행할 수 있으며 그 어떠한 죄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부터 31절을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올랐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교우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곤비합니까? 얼마나 힘겹습니까?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들을 누리는 자들은 넉넉하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와 같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를 양화진 언덕 위에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진리가 있습니까? 아직 우리가 누리지 못한 성도로서의 복들이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비록 우리도 야곱의 고백처럼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 여정 속에서 신령한 주님의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험난한 인생길이 주님의 나라,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